라디오의 세계 뉴스입니다. 미얀마 법원이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 겸 외무장관의 불법 무전기 사용과 전파 방해기 소지 혐의에 대한 판결을 오는 27일로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은 당초 20일 판결을 내릴 예정이었습니다. 이번 사안에 정통한 법원 관계자는 이날 보복에 대한 우려로 익명을 전제로 판결 연기를 소식을 전하며 재판관이 연기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미얀마 법에 따르면 수치 고문에 대한 혐의가 유죄로 판결날 경우 최대 징역 3년과 1년형을 각각 선고할 수 있습니다. 네피도 지방법원은 지난 2월 군사 반란으로 실각하기 전 미얀마의 실질적인 지도자였던 수치 고문에 대해 최소 12개 혐의로 특별재판을 진행 중입니다. 앞서 지난 6일 법원은 선동죄 혐의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위반 관련 자연재해법 위반 혐의로 수치 고문에게 각각 2년씩 총 4년의 징역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수치 고문은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면서 항소했습니다. 미국 의회 의원 46명이 20일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재장악한 이후 미국 정부가 취한 제재 정책을 완화해 줄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냈습니다. 대부분 민주당 소속인 이들 의원들은 서한에서 아프간 내 확산되고 있는 인도주의적 재앙을 피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신중하면서도 긴급하게 제재 완화 절차를 밟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의원들은 우리는 정부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탈레반 관리들에 대한 제재가 아프간을 위해 활동하는 금융기관과 구호기관들을 제약하고 있는 점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징벌적 제재에 대한 완화와 아프간 중앙은행의 외환 계좌 동결을 해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아프간 중앙은행의 외환 계좌 동결은 손쓸 방법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미국 정부는 아프간 주민들에 대한 인도주의적 노력을 계속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미국 정부가 어떤 자금에 대해서도 탈레반의 접근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미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의 70% 이상이 변이종인 오미크론 감염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20일 공개한 최신 자료에서 지난 18일까지 한 주간 신규 확진의 73.2%가 오미크론 감염이 원인이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이전 주에 오미크론 감염이 전체 신규 확진의 12.6%를 차지했던 것에 비해 무려 6배 가까이 증가한 것입니다. 특히 뉴욕, 뉴저지, 일리노이, 오하이오주 등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지역의 경우 오미크론이 기존 델타 변이종을 대체하는 우세종으로 자리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뉴욕과 뉴저지주 내 신규 확진의 92%, 일리노이와 오하이오주의 경우 92.3%가 오미크론 감염이 원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오후 크리스마스 연휴를 앞두고 미 국민들에게 백신과 추가 접종을 강조하는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러시아에서 벨라루스와 폴란드를 거쳐 독일로 연결되는 야말 유럽 가스관의 가스 공급이 한때 중단됐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21일 독일 에너지 운송기업 가스케이드의 보고서를 인용해 이날 아침 이 가스관의 가스 공급이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가스의 공급 방향이 다른 곳으로 전환됐다며 동쪽 핵 공급은 독일과 폴란드 국경에 위치한 말다우 계량소에서 개시됐다고 밝혔습니다. 야말 유럽 가스관의 동쪽 공급 방향은 유럽과 폴란드 등으로 향하고 있으며 고객의 요청에 따라 지난달에도 동쪽과 서쪽 공급 방향을 일주일 동안 바꾸기도 했습니다. 러시아의 가스 수출 독점 기업인 가즈프롬은 이날 이 가스관의 수출 물량을 예약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가스케이드사는 앞서 시간당 125만 킬로와트를 21일 남은 시간 동안 동쪽 방향으로 공급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2월 21일 화요일 BOA 뉴스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은 계속되는 미사일 개발 등 대규모 군사비 지출로 만성적인 경제난을 겪고 있다고 미 중앙정보국이 분석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대기권 재진입과 핵탄두 소형화 등 핵심 기술을 보유했는지에 대해 견해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출현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이 다시 강화되면서 북중 교역 재개가 지연됨에 따라 북한 주민들의 겨울나기가 한층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겠으나 곳에 따라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23도에서 1도, 최고 영하 10도에서 7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 내지 3.5m, 서해 앞바다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은 탄도미사일을 계속 개발하고 있으며 단거리 탄도미사일부터 대륙간 탄도미사일까지 다양한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고 미국 중앙정보국이 밝혔습니다.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올해 초 경제난을 자인했으며 대규모 군사비 지출 등으로 북한이 만성적인 경제난을 겪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중앙정보국 CIA는 최근 갱신한 국가별 현황 보고서 북한에서 북한이 2019년 이래 탄도미사일 개발을 계속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정보국은 북한이 이 기간 미국을 비난하는 성명을 계속 발표하고 장거리 미사일과 핵무기를 포함한 군사력 강화를 공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2021년 현재 북한에 확대되고 있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는 근거리 탄도미사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중거리 탄도미사일,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엘 보웰 주일미군 육군사령관은 이번 달 미국 국방전문 매체 디펜스원이 주최한 연례 국방포럼에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영내 위협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n the last decade or so with North Korea's capabilities to test and launch sea, air,
보웰 사령관은 지난 10여 년 동안 북한은 해상, 대공,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로 영내를 위협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웰 사령관은 또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추가로 순항미사일을 생산하고 있다며 이런 움직임은 미국을 인도태평양 북부 지역에서 배제하거나 미군 혹은 일본 자위대를 표적으로 삼을 수 있고 적어도 이런 역량으로 미군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CIA 팩트북도 북한의 영내 도발적 군사 행동과 태세가 국제사회에 큰 우려를 불러일으키며 북한이 특히 경제적으로 국제사회와 관여하는 것을 제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사 장비 확산, 장거리 미사일 개발, 핵실험 등 대량 살상 무기 개발을 도발적 활동으로 꼽았습니다. CIA는 대규모 군비 지출과 탄도미사일, 핵 프로그램 개발로 인해 주민에 대한 투자와 민간 소비에 필요한 자원이 소모됐다며 과도한 군비 지출을 만성적인 경제난의 핵심 배경 중 하나로 설명했습니다. CIA는 북한의 국방 예산이 전체 국내 총생산 GDP의 20%에서 30%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CIA는 북한이 전 세계에서 가장 고립됐으며 아시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은 또 전 세계에서 가장 중앙통제적이고 폐쇄적인 경제체제로 만성적인 경제난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올해 초 경제정책 실패를 시인했지만 자력갱생 정책의 유지를 공언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올 1월 노동당 8차 대회에서 지난 2016년 수립한 경제전략의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행기간이 지난해까지 끝났지만 내세웠던 목표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엄청나게 미달하였습니다.
김 위원장은 경제정책의 실패를 인정하면서 새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기본 종자, 주제는 여전히 자력갱생, 자급자족이라고 강조했습니다. CIA 팩트북은 북한이 2002년부터 준 민간 시장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기 시작했지만 주민들의 전반적인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른 노력은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산업자본 재고는 수년간의 투자 부족, 예비 부품 부족, 유지 보수 부족으로 거의 회복 불능 상태이며 산업과 전력 생산은 1990년 이전 수준에서 정체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CIA는 북한 정권의 최우선 목표는 강력한 정치적 통제이며 이는 북한의 현 경제 체제에 대한 공식적인 변화를 억제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 CIA는 북한을 전반적으로 식량에 접근하기 어려운 나라로 분류하고 인구 대다수가 식량을 적게 섭취하며 다양한 식품을 섭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경제적 제약, 특히 전 세계를 강타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주민의 식량 불안정 취약성을 증가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북한의 전력 접근성은 2019년 기준 북한 전체 인구의 26%, 도시 인구의 36%, 지방은 11%에 그쳤다고 CIA는 평가했습니다. 또 2019년 기준 북한 내 휴대폰 가입자 수는 382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4.9%라며 이는 전 세계 132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운항이 등록된 북한 여객기는 2020년 기준 4대, 상업용 선박은 올해 기준 총 264척으로 벌크선 8척, 컨테이너선 5척, 일반 화물선 189척, 유조선 33척, 기타 29척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정규 병력 규모는 올해 기준으로 총 110만에서 130만 명으로 육군은 95만에서 100만, 공군은 11만에서 12만, 해군 6만, 전략군 1만 명 등으로 평가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기대 수명은 올해 기준 평균 71.6세로 세계 162위로 평가됐습니다. 영아 사망률은 올해 기준으로 1,000명당 22.42명으로 세계에서 76번째로 사망률이 높았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완성했는지 여부에 크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기권 재진입과 핵탄두 소형화 등 핵심 기술을 보유했는지에 대해 견해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20일 관영 매체 보도를 통해 4년 전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를 집권 10년을 맞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주요 업적으로 꼽으면서 이후 개발 진전 상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7년 11월 ICBM인 화성 15형을 시험 발사한 이후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유예한 상태입니다. 당시 화성 15형은 사거리로는 미 본토 타격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핵심 관심사는 북한이 ICBM의 대기권 재진입 능력을 갖췄는지 여부지만 이에 대한 미 전문가들의 견해는 엇갈립니다. 중앙정보국 CIA 출신인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20일 VOE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ICBM 대기권 재진입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I believe they have that capability, as do a certain number of certain of senior U.S. officials who have publicly stated or testified that North Korea has the ability to do that. That's the best.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북한이 재진입 기술을 확보했다는 미국 일부 고위 관리들의 증언이 있다면서 미 정보 당국도 이런 평가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어떤 사람들은 북한이 아직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말하겠지만 과거 사람들은 북한의 플루토늄 프로그램 보유 여부에 대해 입증할 수 없다며 북한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실제로 ICBM을 직접 발사하지 않는 한 재진입 기술 능력을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완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논리라고 주장했습니다.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벡톨 엔젤로 주립대 교수도 VOA에 북한은 분명 대기권 재진입 능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벡톨 교수는 북한이 지난 2017년 화성 14형과 화성 15형을 성공적으로 시험 발사한 것을 봤다며 역량을 완성한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핵탄두를 소형화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면서 북한이 실제로 핵 능력을 갖춘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까지 알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only question now is, and we'll only know this for sure if they do a live test, how heavy of a warhead can that missile carry if it's not carrying a dummy warhead? In other words,
미국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의 제프리 루이스 동아시아 비핵화센터 소장은 북한이 ICBM의 성공적인 시험 발사를 통해 능력을 완성했거나 최상으로 발전시켰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with the successful test of an ICBM, we should consider that North Korea has completed or has successfully developed an ICBM capability.
루이스 소장은 북한의 ICBM 역량과 관련한 문제는 항상 신뢰성이라면서 북한의 ICBM 중 일부가 작동한다고 믿지만 북한이 해온 극히 제한적인 실험 때문에 얼마나 많은 ICBM이 운용 가능한지는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루이스 소장은 북한이 ICBM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2년 전에 갖춘 것으로 평가한다며 지상에서 엔진 지상 분출 실험을 해왔고 그 경험을 통해 자신감을 쌓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ICBM은 대기권 밖으로 나간 미사일이 다시 진입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고열과 압력을 견디고 목표 지점까지 정확하게 날아가게 하는 것이 핵심 기술입니다. 군사 안보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20일 VOA에 북한의 ICBM 역량을 평가하기에는 아직 모르는 것이 몇 가지 있다고 밝혔습니다.
So there are several things we don't know about the capability. So even the missile that they tested in, or the two missiles they tested in 2017, the Hwasong-14 and the Hwasong-15.
북한이 2017년에 발사한 화성 14형과 화성 15형에 탑재된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베넷 선임 연구원은 북한의 ICBM 미사일이 정상적인 비행 궤도로 비행한다고 가정하면 본질적으로 화성 15형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만약 탄두 한 개 100kg 정도만 탑재했다면 이는 미 본토에 도달할 수 있지만 핵무기를 실을 수 있는 정도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여전히 능력을 시험하고 있으며 대기권 재진입을 할 수 있는 탄두를 보유하고 있다는 어떠한 입증된 증거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도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이 ICBM 개발을 완료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여전히 관련 기술을 추구하고 있지만 시험이 없이는 진전을 이룰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2017년 11월 이후 ICBM 시험 발사를 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BUA 뉴스 박동정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출현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이 다시 강화되면서 북중 교역 재개가 지연됨에 따라 북한 주민들의 겨울 나기가 한층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식량과 난방 연료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재개가 기대됐던 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둔간 철도 교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새 변이 종인 오미크론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또다시 기약 없이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내 탈북민단체인 탈북자 동지회 서재평 사무국장은 21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단둔과 해산 지역 소식통의 말을 빌어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끝날 때까지 철도 교역 봉쇄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단둥에 저기 북한 철도부 대표 한 명이 나와 있어요. 그쪽에서 이렇게 나오는 소리가 이제 11월에 열릴 줄 알았는데 뭐냐고 이제 올해 그리고 또 내년 동계올림픽까지는 모일 것 같다. 확실하다 이거는.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한때 교역 재개에 보다 적극적이던 북한도 오미크론 때문에 국경 개방을 꺼리고 있다며 중국은 3월에 양회가 열릴 예정이어서 베이징 올림픽 이후에도 철도 운행 재개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북중 간 주된 교역 루트인 철도 봉쇄가 이어지면서 북한 주민들의 겨울나기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탈북민 출신인 조충희 굿파머스 연구소장은 추수한 작물이 시장에 풀리면서 안정을 찾는 듯했던 북한의 식량 가격이 교역 재개 지연으로 다시 불안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조 소장은 특히 옥수수의 경우 상대적으로 비싼 쌀을 대체하는 주요 작물인데다 수입이 중단된 밀가루와 설탕의 대체재로도 수요가 늘면서 1kg당 2,000원대 후반의 높은 가격이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옥수수가 밀가루가 수입이 안 되니까 밀가루 대체 효과, 설탕이 수입이 안 되니까 설탕 대체 효과를 물엿으로 하거든요. 옥수수 물엿으로. 그거 쌀 대신에 옥수수. 그러니까 그 대체 효과 때문에 옥수수 가격이 이제 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일본의 북한 전문 매체인 아세아 프레스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기준 킬로그램당 1,200원까지 떨어졌던 옥수수 가격이 지난 18일 기준으로는 2,600원까지 올랐습니다. 쌀의 경우 옥수수만큼 급격하진 않지만 18일 기준 킬로그램당 4,700원을 기록하며 조금씩 오르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농촌진흥청은 최근 북한이 올해 총 469만 톤의 식량 작물을 생산해 지난해 440만 톤보다 7% 증가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조한범 박사는 지난해 북한의 식량 생산은 역대 최악 수준이었기 때문에 올해 일부 증가했다고 해도 이는 기저효과일 뿐 여전히 전체 수요의 100만 톤 정도 부족한 실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올가을 채소 농사도 나쁜 기후와 비료 부족, 병충해 피해 등으로 작황이 좋지 않아 북한 주민들의 반년 식량이라고 할 수 있는 김장을 못하고 있는 집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은 해마다 부족한 김장용 배추를 중국에서 수입했는데 신종 코로나 사태로 올겨울 배추 확보가 어려워진 데다 양념류의 가격 폭등도 주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 주민들의 주된 난방연료인 석탄도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충희 소장은 북한에서 석탄 가격은 통상 매년 월동준비기간인 10월과 11월에 오르다가 12월이 되면 떨어지곤 했는데 올해는 양상이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면 석탄 가격이 킬로그램당 160원, 뭐 170원 이렇게 올라갔다가 원래는 120원으로 다시 내려가든지 그 다음에 석탄이 없는 지역은 뭐 250, 260 올라갔다가 한 200 정도로 다시 내려가든지 이렇게 돼야 정상인데 이게 이제 그 정상으로 돌아가지 않고 가격이 지금 올라간 상태에서 내리지 않고 있어요.
이런 현상은 석탄 생산에 필요한 전력 부족에 따른 생산량 감소, 북중 교역 봉쇄 장기화에 따른 화교 자본의 북한 석탄 산업에 대한 투자 위축 등이 겹친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국제사회 제재를 피해 해상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석탄 수출 규모가 상당한 수준이어서 북한 주민들에게 돌아갈 석탄 공급량이 그만큼 줄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조한범 박사입니다.
석탄이 중국에 수출될 때 주로 이 화교 자본이 들어와서 이 광산 설비들을 최신식으로 교체하거나 유지 보수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그 화교 자본이 일단 안 들어오고요. 왜냐하면 이제 수출이 끊어졌으니까요. 그 다음에 석탄 가공을 하면 또 전기가 충분히 공급이 돼야 돼요. 근데 동절기는 일단 전기 공급이 수력 발전이 제한되기 때문에 줄고요. 석탄이 오히려 역사적으로 풍족하지 않은 상황이 돼버린 거죠.
조 박사는 최근에 북한 당국이 산림 보호를 강조하면서 땔감마저 구하지 못한 주민들이 늘고 있다며 나무를 무단 벌채할 경우 산림 보호법 위반으로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국 등 서방의 주요 언론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집권 10년을 평가하면서 핵개발에 집중하는 가운데 경제난과 고립이 심화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베이징 올림픽 이후에 다시 도발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요 언론들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집권 10년을 비중 있게 다루면서 경제난 악화와 고립 심화 등 어려움을 부각했습니다. 미국의 AP통신은 10년 차 중대기로에 선 김정은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강력한 제재, 팬데믹, 경제적 어려움이 모두 겹치면서 김 위원장이 지금까지 중 가장 어려운 때를 맞이하고 있는 듯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김 위원장이 핵과 경제를 동시에 개발하겠다는 공약을 지키지 못하면 장기 집권의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김 위원장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미국 주도의 경제 제재 해제를 절실하게 필요로 하지만 미국은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할 때만 의미 있는 제재 완화에 나설 것이라고 AP통신은 분석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신문은 김정은의 10년, 핵실험, 외교, 그리고 K-POP이라는 기사에서 지난 10년간 북한 관련 주요 사안을 소개했습니다. 신문은 김정은 통치의 첫 10년은 커지는 핵 야욕, 역사적 외교, 심각한 경제난, 팬데믹으로 인한 극단적인 고립으로 특징 지어진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올해 초 대북 제재와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인정했지만 여전히 미국을 주적이라고 부르며 핵협상에 복귀할 신호를 보이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영국 로이터통신도 김정은 위원장이 권력을 잡은 지 10년이 지난 지금 북한은 더 잘 무장됐지만 매우 고립됐으며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높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김 위원장이 10년간 핵무기 개발을 추구한 결과 고립이 심화됐으며 사상 최대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러한 무기는 김 위원장이 경제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정치적 돌파구를 찾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그의 무기와 제재 완화를 맞바꾸는 어려운 결정을 하든지 아니면 정치적 통제력을 잃지 않으면서도 경제를 부양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신문도 김정은 치하 북한은 더욱 고립되고 억압받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북한의 밀레니얼 독재자는 핵야욕, 경제실험, 대담한 외교에서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넘어섰고 국내외의 예상보다 권력을 더 빨리 공고히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그가 북한의 핵과 사이버 능력을 극적으로 확대했고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세계 정상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지만 동시에 북한 경제는 제재로 인해 너덜너덜해졌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전문가들도 같은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2003년에서 2006년 6자회담 차석 대표를 지낸 조셉 디트라니 전 국가비확산센터 소장은 15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을 언급했습니다.
But I think the choice he has now, because it's so dire, the economic situation is so dire, is how do I improve? And he said that. And he said that in his plenum.
북한의 경제 상황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김 위원장이 현 상황에서 경제 개혁과 주민들의 경제 복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디트라니 전 소장은 말했습니다.
It is definitely probably the toughest time since he's been in power. He's got the COVID situation. He's got which has led to a self-imposed lockdown. He's got natural.
켄 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적성국 분석국장도 지금이 김 위원장 집권 이래 가장 힘든 때인 것 같다며 코로나와 국경 봉쇄, 자연재해와 제재라는 모든 제한 요소들에 직면하면서 경제를 운영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고스 국장은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김 위원장의 적법성과 유산은 경제를 복원하는 데서 찾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2년 전 한국에 망명한 류현우 전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사를 비롯한 탈북자 10명을 인터뷰해 김정은 치하 10년간 북한 주민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전했습니다. BBC는 특히 북중 국경 감시가 유례 없이 강화됐으며 땅에는 덫이 놓이고 가시 철조망도 세워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주민들에게 자유를 줄 힘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500만 명의 북한 주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고립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영국 로이터통신도 김정은의 단속으로 탈북민들이 희망이 없다는 기사에서 탈북자 하진우 씨의 인터뷰를 실었습니다.
사람들 탈북 무조건 다 차단시키고 막 시장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도 시간이 정해져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시간이 더 줄어들고 사람들을 이제 뭐 강제적인 동원에 더 많이 내보내고 그리고 뭘 이제 걷어가는 걸 더 많이 걷어가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요즘에는 살기 너무 어렵다고 지금 굶어 죽는 사람이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미국 CNN 방송은 김정은 위원장이 10월 1일에 무기 실험을 하지 않고 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베이징 올림픽과 2022 중국 공산당 당대회 이후 다시 도발에 나설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김정은이 지난 1월 노동당 8차 대회에서 제시한 전술 핵무기,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고체 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 핵 잠수함, 잠수함 발사 핵 미사일 개발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과의 대화가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북한이 핵 프로그램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 보고가 있다며 북한에 더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을 경우 그 결과가 심각할 수 있다는 전문가 지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CNN은 그러면서 김정은이 올해 집권할 것이라는 점이 갈수록 분명해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지난달 북한과 중국 간 교역액이 전달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의 세관 당국인 해관총서가 지난 1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1월 북중 교역액은 4,130만 달러로 전달인 10월에 비해 1.2% 줄었습니다. 북중 교역액은 지난 5월 346만 3천 달러로 급감한 이후 9월까지 4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다 5개월 만인 10월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10월에 이어 11월에도 교역액이 줄어든 것은 북한의 수입 감소 영향이 컸습니다. 북한의 11월 대중 수입은 3,470만 달러로 전달에 3,980만 달러에 비해 12.8% 줄었습니다. 한편 11월 북한의 대중 수출은 660만 달러로 전달인 10월에 200만 달러에서 3배 이상 늘었습니다. 11월 북중 교역의 세부 품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국제적십자연맹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과 관련해 북한에 지난해 1월부터 올 9월까지 70만 달러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년 6월까지 총 110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적십자연맹 IPLS는 지난해 1월부터 올 9월까지 북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돕기 위해 70만 달러를 지출했다고 밝혔습니다. IFRC는 최근 북한 등 각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지원 활동 내역을 소개한 신종 코로나 발병 20개월 업데이트 보고서에서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IFRC의 코로나 관련 대북 지원은 보건 분야가 29만 5천여 달러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재난 위험 감소와 보호소 분야 등에 각각 9만 853달러와 6만 8천여 달러 등을 사용했고 물과 위생청결 분야 6만 1,000달러, 조선적십자회 역량 강화에 2만 2천여 달러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FRC는 내년 6월까지 신종 코로나 관련 대북 지원에 40만 달러를 추가로 책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신종 코로나와 관련해 북한 당국은 일관된 선제적 조처를 하고 있다면서 조선적십자회는 빠르게 전파하는 변이 바이러스 교육 캠페인에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지난 20개월 동안 조선적십자회 자원봉사자 13만 4,100여 명을 동원해 지역사회에 신종 코로나에 대한 인식과 위생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의료진과 긴밀히 협력해 공공교육 네트워크를 활성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조선적십자회가 IFRC의 코로나 관련 개인보호장비용품 등 긴급 방역 역량을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보고서는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보건기구는 지난 17일 공개한 신종 코로나 49주차 상황보고서에서 북한 보건성이 여전히 북한의 신종 코로나 확진자는 0명이라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지난 9일까지 북한 내 누적 신종 코로나 검사자는 4만 8,449명이며 이는 전주보다 739명 많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당국은 또 이달 2일부터 9일까지 신종 코로나 검사를 받은 주민 가운데 151명이 독감과 유사한 질환이나 중증 급성호흡기 감염병을 앓고 있고 검사자 중 588명은 보건의료 종사자라고 밝혔다고 WHO는 전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지금까지 북한 내 코로나 백신 접종자는 단 한 명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지난달 연 기자회견에서 세계 백신 공동분배 프로젝트 코백스가 전 세계 144개 나라에 5억 회분의 백신을 보냈다며 북한은 신종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시작하지 않은 전 세계 2개 나라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북한 당국은 최근 겨울철을 맞아 코로나에 대한 방역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8일부터 강추위와 폭설 관련 보도와 함께 전 세계 신종 코로나 피해 소식을 전하며 방역 대책은 여전히 완벽성을 기하고 최대 중시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한국통일부는 이산가족들의 생전 모습과 소식을 북녘 가족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영상으로 만든 편지가 지금까지 총 2만 4,077편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지난 2005년부터 대한적십자사와 영상편지 제작 사업을 추진했고 제작된 영상편지들은 대한적십자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지는 이산가족 소재와 헤어진 경위, 고향에 대한 추억, 북한 내 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 등의 내용을 담아 10분 내외 분량으로 제작됩니다. 남북한은 지난 2018년 9.19 평양 정상회담 때 영상편지 교환 등에 합의했지만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통일부는 내년 설에는 화상이든 대면이든 이산가족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이 전이라도 남북 정상이 합의한 영상편지 교환에 북한 측이 호응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앞으로 중국의 영향력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전 미 국무부 통화대 담당 차관보가 지명했습니다. 전망했습니다. 중국의 영향력이 이미 정점을 찍었다는 것인데요. 이에 대한 반론도 나왔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데이비 스틸웰 전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계속되는 추세를 보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정점을 찍었다고 말했습니다. 전임 트럼프 행정부에서 활동한 스틸웰 전 차관보는 17일 워싱턴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인태 지역 중국의 세력권을 주제로 개최한 화상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2027년이 되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스틸웰 전 차관보는 중국은 오랜 시간에 걸쳐 경제적, 군사적 강압을 사용해왔다며 그러나 중국의 이런 영향력은 정점을 찍었고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은 중국의 강압적 힘에 맞서 일어서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다른 나라들을 설득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어 중국의 포괄적인 힘은 약화되고 있다며 경제와 군사 영역이 아닌 보다 광범위한 정치력과 다른 나라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은 5년 전이나 10년 전과 확실히 다르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스틸웰 전 차관보는 중국과의 문제는 미국 대 중국이 아니라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의 안보협의체 쿼드와 미국, 영국, 호주의 안보동맹 오커스 등과 같은 생각을 가진 동맹국과 파트너국 대 중국이라며 중국은 그런 것에 맞설 수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군사, 경제 등 어떤 영역이 됐든 중국이 대응하기는 매우 어렵다며 중국은 기댈 곳이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그레이엄 앨리슨 하버드대 정부학 교수는 중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이미 경제적, 군사적 세력권을 구축했다며 중국이 건군 100주년을 맞는 해인 2027년까지 이런 세력권을 더욱 확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앨리슨 교수는 이미 다른 국가들의 강압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미 중국에 어느 정도 복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은 중국의 세력권에 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앨리슨 교수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군사력 증강은 미국의 군사활동에 대항할 수 있는 역량을 높였고 그 결과 미국의 군사작전의 비용과 위험, 계획이 변경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과거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로 인한 중국의 경제적 보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이 지난 2017년 추가 사드를 배치하지 않도록 하고 미국의 영내 군 방어체계와 미한의 3국 동맹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한 건 중국의 경제력이 다른 나라들의 행동을 바꾼 예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스틸웰 전 차관보와 앨리슨 교수는 중국과 러시아 두 나라가 미국과의 경쟁에서 효과적으로 협력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스틸웰 전 차관보는 특히 두 나라 관계가 오래 지속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스틸웰 전 차관보와 앨리슨 교수는 또 미국이 중국의 영향력에 맞서기 위해선 다른 나라들과의 강력한 연합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앨리슨 교수는 미국이 우리의 가치에 유리한 연합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앞으로의 도전이라며 다른 나라들과 무게가 있는 동맹과 제휴방을 만들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주원입니다.
중국과 북한 정부와 연계된 해커들이 전 세계 거대 기술 회사들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에 중대한 결함을 이용하고 있다고 마이크로소프트가 경고했습니다. 미 국토안보부 산하 사이버안보 기반시설안보국은 이 결함이 전 세계 수억 대의 기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동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세계적 IT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 14일 해외 해커들이 최근 논란이 된 소프트웨어 보안 결함 로그4j를 이용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날 자사 블로그 게시물에서 이같이 전하며 이번 활동과 관련 있는 국가로 중국과 북한, 이란, 터키 등을 지목했습니다. 다만 마이크로소프트는 해커들이 어떤 기업들을 표적으로 삼았는지는 밝히지 않았으며 대변인도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미 국토부 산하 사이버보안 인프라보안국은 이 결함이 전 세계 수억 대의 기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이버보안 인프라보안국은 로그4j가 소비자와 기업 부문 전반에 걸쳐 다양한 장치와 제품에 널리 사용된다며 모든 연방기관의 위협에 대응해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도록 명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에릭 골드스타인 사이버보안 인프라보안국 부국장은 14일 로그4j 관련 브리핑에서 먼저 이 취약성은 악용하기가 매우 쉽다며 지난 며칠 동안 그런 사례들이 계속 보고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Second, this particular vulnerability is extremely easy to exploit. And new ways to exploit it are being reported continuously.
이와 더불어 이 취약점을 악용하면 적에게 잠재적으로 표적에 대한 깊은 접근 권한이 부여된다고 말했습니다. 또는 공격이 식별된 이후 정보를 빼내거나 다른 해로운 공격을 가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안 업체들에 따르면 이 취약성을 이용한 이란 해킹 그룹이 랜섬웨어를 배포한 전력이 있습니다. 앞서 미 백악관은 올해 초 중국 해커들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메일 서버 소프트웨어 익스체인지를 겨냥해 해킹 공격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결함은 전 세계 조직에서 응용 프로그램의 정보를 기록하는 데 사용하는 로그4j로 알려진 자바 기반 소프트웨어에서 발견됐고 시스코와 아마존 웹서비스, IBM 등 미국의 거대 기술 기업들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미 관리들은 소프트웨어 버그에 대해 매우 경계하고 있지만 골드스타인 부국장은 연방 네트워크가 중대한 결함이 있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했다는 어떤 증거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다른 대형 사이버 보안 회사들과 함께 외국의 스파이 단체들이 취약점을 공격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CNN에 따르면 사이버 보안 회사 맨디어트의 존 홀트키스트 정보 분석 담당 부서장은 우리는 중국과 이란의 국가 행위자들이 이 취약성을 활용하는 것을 봤고 다른 국가 행위자들도 그렇게 하거나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헐트키스트 부사장은 이 국가 행위자들이 당분간 지속할 수 있는 후속 활동에 바람직한 네트워크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빠르게 움직일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BUE 뉴스 박동정입니다.
매주 화요일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시간입니다. 미국 북서부 오레곤에 정착한 30대 탈북 여성 이연서 씨의 사연을 전해드립니다. 이연서 씨의 여덟 번째 이야기 장량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연서 씨가 정착한 곳은 미 북서부 오레곤주의 세일럼이란 도시입니다.
오레곤, 저는 지금 오레곤주 세일럼에 살고 있는데 여기는 굉장히 소박한 동네예요. 화려하지도 않고 오히려 조금 시골스럽고 굉장히 조용하고 막 그렇게 북쪽이지도 않고요. 여기는 컬러풀한 옷을 입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다 검은색은. 비가 주구장창 내리는 게 10월부터 4월까지는 계속 비가 우기거든요. 계속 비가 내리니까. 근데 또 신기한 게 여기 사람들은 우산을 쓰질 않아요. 비가 그렇게 오는데. 다 그냥 자켓, 늘 그냥 그런 바람막이 자켓 같은 거, 모자 쓰고 그냥 그렇게 다니지. 그러니까 다 보면 색깔이 다 검은. 여기는 우산 쓰고 다니면 아, 저 사람 외부에서 온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우산 쓰고 다니는 사람이 없어서 좀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저는. I'm seeing
셀럼은 오레곤에서 가장 매혹적인 도시 중 하나로 꿈꾸는 숲, 현지 음식과 풍부한 역사와 예술로 가득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오레곤 주의사당과 오레곤 가든, 포틀랜드 공항에서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세일러맨은 한인 인구 수를 대략 15만 명 수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연서 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동네의 풍경을 소박하다고 표현합니다.
주룩주룩 내릴 때도 있지만 대부분 그래요. 비가 좀 왔다가 멈췄다가 왔다가 멈췄다가 이런 식이지. 주구장창 뭐 하루 종일 비가 오거나 이런 경우, 이런 날은 크게 없어요. 우기기는 하지만 비가 멈췄다가 흐렸다가 조금 쪼룩쪼룩 오다가 좀 멈췄다가. 겨울이 그렇게 춥진 않아요, 여기.
비를 뿌리다 멈추기를 반복하며 땅이 마를 새 없는 겨울을 지나고 있다는데요.
오리건 여름은 정말 날씨도 좋고 정말 화창하고 정말 예쁜데 우기는 아무래도 햇빛이 좀 그립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날씨 때문에 조공을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저는 들었어요. 우기가 길어지니까 10월부터 뭐 4월 이러면 거의 반년이 그런 거잖아요. 그럼 계절 때문에 적응을 못하고 가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까지 너무 괜찮고요. 저는 비 오는 날도 좋아해서.
이런 날씨에 적응이 되어 가는 동안 연서 씨는 이 낯선 곳에서 아이를 낳고 직장에 다니고 공부도 하고 지난 5년 동안 눈코 뜰 새가 없었습니다. 의료 종사자로서 경력을 쌓기 위해 미국에서 다시 대학 과정을 밟은 것이 바로 마취 기술이었는데요.
공부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는 정말 크게 스트레스 없이 마무리했는데 인상 깊었던 거는 마지막에 이제 클리니컬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 동안은 병원에 가서 직접 일을 하는 거예요. 정말 마취사 옆에서 마취의사 옆에서 같이 이제 일을 하는 거였는데 그때 수술들을 마취사라는 게 마취의사라는 게 수술실에서 일을 하더라고요. OR에서 메인 OR에서 일을 많이 하는데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마취 테크도 같이 거기서 일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수술들을 보게 되었는데
같은 수술 가운을 입고 수술실에 들어가지만 서로의 역할이 다르고 각자의 맡은 역할대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움직입니다.
그중에 하나 지금 기억에 남는 게 C세션이라고 그 한국에서 말한 지향절개술. 제 아들을 지향절개로 낳았거든요. 근데 그 수술을 보고 나니까 이렇게 무섭고 이렇게 큰 수술을 내가 했구나. 이거 보고 나니까 다시 못하겠더라고요. 그런 것들 너무 재미있었었고 진짜 수술은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하는 걸 눈으로 직접 봤으니까.
나의 아기가 이런 관문을 뚫고 세상에 나왔구나 생각하면 신기하면서도 이 어려운 일을 내가 해냈구나. 그 많은 엄마들이 이렇게 생명을 출산하는구나 경이로움도 들었는데요. 수술대 위에 누워서가 아니라 수술대를 바라보고 서서 그 장관을 지켜봤습니다. 지켜본 수술 중 가장 뚜렷하게 나의 모든 감각들이 기억하고 있었는데요.
살 타는 냄새도 나고 사실 피가 튀기도 하고 이러는데 처음에는 저도 좀 오지러워 갖고 살짝 뒤로 물러났다가 다시 보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나마도 계속 보다 보니까 뭐 아무렇지도 않고 환자한테 미안한 말이지만 근데 참 수술은
이런저런 생각도 잠시 익숙하지 않은 말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들의 대화를 따라잡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는 외국인이잖아요. 여기서는 더구나 그런 막 이렇게 멀티 그런 뭐죠 대화 상태에서는 그게 캐치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1대1 상황에서 대화하는 거랑 또 달라서 막 여기저기서 막 얘기를 하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인지 막 헷갈릴 때도 있고 그런 게 되게 힘들었어요. 저는 미스언더스탠딩 그런 실수도 여러 번 했고 그런 거는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영어를 잘하는 사람도 환경이 익숙치 않기 때문에 아니면 또 긴장을 해서 그런 실수는 한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에서 쓰는 용어가 또 따로 있어요. 자기들끼리. 자기들은 아는 용어인데 나는 학생이다 보니까 모르죠. 잘. 예를 들어서 뭐 폴 가지우라고 하면 나는 그냥 그 수에 꼽는 그 막 그 세워드는 그거 있죠. 저는 그거 그냥 빈 막 그냥 빈 그 세워드는 그 스탠드를 그냥 가지고 오거든요. 근데 얘네 이 사람들이 원했던 거는 거기에 수액이 다 달려 있고 다 선이 다 라인이 연결이 돼 갖고 바로 완전 내 꼬부질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된 걸 말한 거였어요. 아 뭐 그런 것도 딜리버리 이제 시키면 저는 그냥 그 가지고 오는데 아 결국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뭘 가지고 온 거야? 사실은 원했던 거는 수액 다 달려서 라인 다 연결이 돼서 공기 다 빼고 바로 환자한테 꽂을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는 그 선을 말했던 건데 그러니까 뭐 그런 실수들 영어들이 아무래도 다 생소하긴 해요. 수술 영어들 뭐 수술실에서 쓰는 그런 장비나 이런 것들 전부 다 배워야 되는데 뭐 그런 것들도 저한테는 챌린지였고 의사한테는 이제 무서워서 말을 못하고 학생이니까 제 코치가 따라다니 코치가 있잖아요. 코치는 알아들었겠지 싶어서 이제 나와가지고 코치한테 물어보죠. 그런 상황.
이런 과정을 거쳐 무사히 마친 학업. 그리고 또 다른 관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테크놀로지스트 시험인데요. NSD자 테크놀로지스트 시험인데 지금 앞에다 책을 놓고 시험을 아직 한 번도 안 봐갖고 유형이나 뭐 이런 것도 없어요. 잘 모르고 되게 많은 질문들이 나온다고 해갖고 가서 치러야 되는 시험이에요. 국가 시험인 거, 네, 국가 자격증 시험인 것만 알고 있어서 사실은 잘 몰라요. 어떤 시험인지 그런 게 전혀 없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책 한 권을 다 외워야 되는 상황인데 뭐 당장 제가 직업을 찾는 게 아니라서 아직은 좀 시간적으로 여유는 있는 편이에요.
남편의 직장이 안정적이어서 당장 일하지 않아도 되는 여유가 있는데요. 무엇보다 소중한 아이를 잘 키우면서 틈틈이 공부해 국가공인 마취기술자로 전문 의료 종사자가 될 준비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한국을 떠나면서 꽉꽉 채웠던 이민 가방처럼 그렇게 알차게 살아온 짧으면 짧았던 연서 씨의 이민 생활. 결혼과 동시에 시작한 미국 정착. 많은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비오의 뉴스 장량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정착한 탈북민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다음 주에는 이연서 씨의 마지막 사연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BOA 뉴스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 나우 그리고 주간 프로로 이야기 미국사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988년 12월 21일 페남 항공기 폭파 사건이 발생합니다. 페남 여객기 103편은 1988년 12월 21일 영국 런던을 떠나 미국 뉴욕으로 향하던 도중 스코틀랜드 로코비 상공에서 폭발했습니다. 영국을 떠난 지 38분 만에 벌어진 이 폭발로 승객과 승무원 259명과 땅에 있던 로코비 주민 1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로코비 상공에서 폭발해 로코비 테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9.11 테러가 발생하기 전까지 이 페남 항공기 사건은 미국 FBI가 조사한 국제 테러 사건 가운데 가장 큰 테러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후 13년이 흐른 2001년 리비아 정보관리 압델 바세트 알 메그라히가 243명의 탑승객과 승무원 16명, 주민 11명을 살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종신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 이후에도 이란 개입설 등이 제기되면서 진상을 놓고 의혹이 이어졌습니다. 줄곧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맥그라히는 이후 말기 암 진단을 받았고 이를 고려한 스코틀랜드 정부의 인도주의 석방 결정으로 석방됐습니다. 그러나 풀려난 지 3년 만인 2012년 리비아에서 사망했습니다. 리비아 정부는 페남 항공기 테러에 책임을 지고 희생자 가족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1991년 12월 21일 소련의 11개 공화국 대표들이 카자흐스탄의 알마아타에 모여 독립국가연합 CIS를 창설합니다. 독립국가연합은 1991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이 해체되면서 연방을 이루고 있던 국가들 중 11개 나라가 결성한 정치 공동체입니다. 1991년 9월 이후 발트 3국이 소비에트 연방에서 분리해 독립한 데 이어서 나머지 공화국들도 각기 독립국가로 출범하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해 12월 연방을 해체하고 연방을 구성했던 15개 공화국 중 11개 나라의 지도자가 카자흐스탄의 알마아타에서 만나 헌장에 서명함으로써 러시아를 중심으로 느슨한 형태의 국가연합체를 형성한 것입니다. 이날 알마아타에 모인 11개 나라 대표들은 앞으로 경제적으로 서로 도움을 주고받지만 정치 군사적으로는 크게 간섭하지 않을 것에 합의합니다. 이 가운데 아제르바이잔은 1992년 탈퇴했다가 1993년 복귀했으며 투르크메니스탄은 2005년 탈퇴한 후로 준회원국이 되었고 구성 2년 후인 1993년 10월 그루지아가 가입했다가 2008년 러시아와의 전쟁 후 탈퇴했고 우크라이나도 2018년 5월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매일 세 차례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드리는 VOA 방송의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650, 9800, 997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800, 9985, 11570kHz로 청취가 가능합니다. 저희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의 다시 듣기와 실시간 청취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입니다. 각종 프로그램의 원고 보기와 다시 듣기가 가능한
VOA 방송 인터넷 웹사이트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과 함께하시기 바랍니다.